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신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의 시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모인 저희들에게는 평화가 끼쳐지는 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442장, 통일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로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5장, 통일 492장, 나의 영원 하신 기업 찬송입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로 봉헌 고백하시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이에 이충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에 풍성히 하시고 지체들에게도 부요함을 넉넉히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밝히 밝혀주셨기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자녀의 소득을 풍성케 하심을 감사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물질에 잡혀있는 부분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항상 부여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뒷면을 보시면은 오늘 사무엘하 9장에서 한 부분, 16장에서 한 부분, 그리고 19장에서 한 부분, 므비보셋과 시바의 관계입니다. 제가 9장 9절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므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므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16장 1절 제가 합니다.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므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두 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숨기는 상전의 손자야 지금 어디에 있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므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장 24절 해주십시오. 그때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므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주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이렇게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므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일이 내가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말씀을 푼 것이라면은 오늘은 반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시작이라 그러면은 은혜를 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숙이고 완성입니다. 두 가지가 손바닥의 양면처럼 이것이 다릅니다. 배경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가족에 얽힌 사연들은 그저 모르시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알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황급히 피신하는 상황에 있던 다윗은 므비보셋의 그 시종 시바가 제공한 보급품으로 큰 도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이 물어봅니다.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보급품은 잘 했는데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주인은 혹시 이때가 왕이 되는 기회를 잡을까봐 원래 첫 집안이 다윗의 왕조였거든요. 아니 사울의 왕조였거든요. 그 왕조가 망하고 지금 이 왕조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 자기 주인은 왕이 되는 기회를 혹시나 잡을까봐 예루살렘 뒤에 남아있다라고 전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약간은 경솔하게요. 그러면 내 집 그 재산을 네 종 네에게 네가 어차피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네가 다 가져라라고 결정 내립니다. 난리가 평정되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므비보셋이 다리가 어릴 때에 지난주에 배운 대로 떨어져서 다리가 불구가 된 사람입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종이 불구인 자기를 속여서 버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으로 모함까지 했다고 탄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다윗은 어떻게 풀까요? 사람이 경솔하게 언제는 이거 주고 언제는 저거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므비보셋에게 시바와 재산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좀 우리가 참 말은 못하겠지만은 남자가 왕이 왕스럽지 않게 경망스럽고 경솔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신의 한수입니다. 요즘 쓰는 말대로요. 첫 번째로 최후 통첩 은혜의 자리 그리고 전함 나눠주는 것 배품의 행복 요 세 가지 소제목입니다. 첫 번째 최후 통첩입니다. 실험 경제학이라는 경제학이 있습니다. 이론 경제학이 있고요. 이게 현장에서 실험해요. 거기에 최후 통첩 게임, 알티메이텀 게임이라는 그런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안자가 100불을 1불 단위로 100불 다발을 100불 있는데 1불 단위로 가지고 있어요. 길 가는 행인에게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100불을 주는데 1불짜리로 100불을 딱 다발을 주면서요. 지나가는 딴 행인에게 가서 제안을 하는데 이 돈을 얼마로 나눠 가지자고 제안을 해서 그 다른 행인이 그 제안을 받으면은 둘 다 돈을 다 가지게 되고 만약에 상대편이 아니 왜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거절하면은 둘 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요. 자기가 작게 가지면은 설명해주고요. 설명해줘. 얼마가 있다는 설명해줘야 돼요. 작게 가지면은 상대가 받을 확률이 그게 많아질 것이고, 상대가 자기보다 작게 가지면은 거절당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문화나 신분이나 배경에 따라서 또는 그날 아침에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도 이것이 달라질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작동이 되어서 그 많은 변형된 모델로 통계를 얻고 사람과 사회를 분석하는 중요한 실험 경제학의 방법론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도요 말하자면은 그 요즘 시대에서 말하는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알티메이텀 게임이라는 그런 그 게임 이론처럼요. 마치 제안자가 100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므비보셋 앞에 재산을 딱 놓고요. 내가 가지게 될지 또 얼마를 가질지는 내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았던 그 사람 이제는 분해서 이를 갈고 있는 그 원수 시바와 직접 협상해서 결정하라고 룰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시바도 므비보셋도 지금까지 노력은요 다윗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은 배제하고 모르는 척, 아무튼 본모와 술수와 자기의 공작을 통해서 또는 나의 읍소 공작을 통해서 억울하다고 말을 해서요. 상대는 아예 대화의 대상에서 빼버리고 다윗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해 주기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전혀 이것은 보면은 기상천외하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둘이서 알아서 하라라고 공을 저쪽 편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상황이요, 무비보셋이 저 인간이 내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주저주저 장황하게 사설을 푸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라고 말을 딱 끊어버려요. 다윗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미 다 주었었고 지금도 주지 않니? 그런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내가 내게 주는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야. 내가 그 종 시바와 식솔들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하는 마음으로 해주었다면 이 정도까지 파국적인 결과가 왔었을까? 달이 왕에게만 잘하면 될 줄 알고 왕궁에서 식탁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있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다 everybody happy. 저의 30인형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좋은 짓처럼 될 줄 알았는데 덤으로 주어진 관리인이라는 시바와 그 가족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중에도 없었던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수염도 깎지 않고 내게 맹세한 충성의 진정한 테스트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잘못한 시바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받아주었듯이 어떻게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느냐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받은 사랑은 나누고 전해주어야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특징 행동입니다. 사랑은요, 마음 아닙니다. 마음 없어도요, 계속 행동하면은 그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사랑은 상대를 용납하는 행동이고요. 사랑은 상대를 받아들이는 행동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고치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요. 세 번째 사랑은요, 상대의 가치를 더해주는 행동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라도요, 이것이 안 나오면은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풀어 줄 때에, 해줄 때에 상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쫙 말을 했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베드로하고 경쟁하면서 아주 약삭 빠르게 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원래요, 사랑이 워낙 없기 때문에 필요해서 자기가 워낙 느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베드로는 별로 이야기 안 해요. 베드로는 워낙 그게 넘쳐서 그게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이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형제를 용납할지니라, 받아줄지니라, 가치를 높여줄지니라. 두 번째, 은혜의 자리는 별자리와도 같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밤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저는 안 해봤지만은 책 읽어보니까 북두칠성 어디 있는가를 보고요. 그 자리를 바라보면은 저쪽이 북쪽이니까 동서남북 자라서 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지? 뭐 잃어버리고 혼돈스러울 때, 앞이 캄캄할 때에,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별자리처럼 이미 펼쳐져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가라는 동서남북을 갈라잡이 해줄 수 있는, 길라잡이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본좌입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그 전쟁을 이긴다고 하는데 지피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바의 입장에 서봐야 돼요. 종의 입장에 서봐야 되고요. 종업원 입장에 서봐야 되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 서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입장을 알게 되는 과정을 거쳐가야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되었는데 지기, 나는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내 있는 자리는요. 나는 어떻게 알아갈까요? 므비보셋이 시바와 재산을 나눌 때에 지금 나눈 대로 다윗이요, 차라리요, 반으로 공평하게 나누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요, 시바와 땅을 나누라. 그것만 딱 던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해야 되는 거가, 그 종을 제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은 반드시 나눠져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가 공평한 점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주더라도요, 특별히 유아원 쪽에서요, 줄 때 사탕을 주더라도요, 웬만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똑같은 걸 줘야지. 뭘 이렇게 딱 잘라서 주더라도 애들이 딱 받고 나면 옆에 거 보고 키를 재보고 조금이라도 커 보이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난중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힘든 일들이 시작이 돼요. 그런 것처럼 오케이, 시바와 므비보셋이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점을 해서 딱 나눌까라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십시다. 어느 점이 돼야 공평하게 될까요? 어떻게 되어야 서로가 기쁘고 만족하고 받아들일 만한 공평한 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포인트는요, 공평한 점을 찾으면요, 찾았다고 생각할 때는요, 항상 남의 떡은 커 보이고 내 떡은 작아 보입니다. 그게 영어에도 그렇고 한국 속담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점을 찾으면 안 되고요, 자기의 원점, 은혜의 본점을 찾아야 됩니다. 므비보셋의 본점은요, 원래 본자리는요, 본 위치는 처음 다윗의 앞에 불려갔을 때에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자기는 그냥 개가 아니고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는 그게 우리의 은혜의 본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법 성공하고요, 뭐 좀 있으니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살아가실 때에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하면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한 구석은요, 순간적으로 그때가 조안이 있지만요, 그거는 그거를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는 항상 선악과는 항상 있습니다. 요거는 먹으면 안 되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거를 없애려고 하면은요,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졸지에 그동안에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이 떠나고 나니까, 신하들이 떠나고 나니까 왕궁에서 잔치 벌리고 매일매일 거기서 대우받고 자기도 왕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졸지에 텅 빈 궁궐에 혼자 남았습니다. 당연하게 부리기만 했던 시종 시바가 자기를 또 버리고 떠나가니까 계속 자기 것으로 있을 줄 알았던 재산도 집도 사업도 훅하니 한방에 날아갔습니다. 졸지에 혼자 예루살렘에 남겨졌던 므비보셋, 장애인이란 것도 잊고 살았는데 또다시 남의 도움이 아니면 꼼짝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자각합니다. 또다시 죽은 개와 같은 입장에, 변방에, 낮은 입장에, 없어지는 입장에 놓여지게 됩니다. 다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죽은 개와 같은 자기입니다. 이 인생의 처참한 나락에 순간적으로 그것을 떨어지는 것, 또는 종자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형편은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 그 자리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무비보셋이 은혜의 본점에서 배운 것은요, 이겁니다. 내 거 하나도 없구나. 내 돈인 줄 알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합니다. 내 아내, 내 엄마, 내 자식,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이 맡겨준 그것은 지극히 관리하면서, 왜냐하면 누군가에 대해 가서 나중에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을 깨달을 때, 내 건강,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집,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하고 관리가 되지 않고 또는 집착하게 되고요. 집착으로 가든지 아니면 방종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지 중간에서 제대로 누리고 감사하는 기회는 참으로 갖기가 힘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에 넘치게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나의 인생에 잊어버렸던 또는 잃어버렸던 인생의 별자리를, 북두칠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풀면요, 돈도요, 사랑도요, 은혜도요, 축복도요, 내가 받아가지고 있는 것은 반이에요. 받아가지고 있는 것은. 근데 받은 것만큼 또는 더 전해질 때에 생겨지는 천국의 사건입니다. 다시 풉니다. 돈이도,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모든 좋다고 생각하는 건강도요, 힘도요, 내가 갖고만 있으면은 그게 암입니다. 암이 뭡니까? 모든 영양분을 자기가 갖고만 있고 난 다음에는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암이 돼서 전체를 다 내려앉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망할 때에, 병들 때에 몸 전체가 한꺼번에, 오장육부가 한꺼번에 병드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돼요. 나머지를 전체를 갖고 가요. 사람마다 그 종류와 가지와 형편이 다릅니다. 그런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나노라 하는 것을 시바에게 시키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나노라고 하시는 것, 그 입장과 권한을 무비보셋에게 주신 것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전하는 축복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원래 두 번째예요. 첫 번째로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를 거쳤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왕조를 말할 때도 사울왕은 하다가 안 되고요, 두 번째가 돼요. 성경은요, 장남은, 제가 장남이니까 말할 수 있어요. 장남은 하다가 꼭 뭐가 탈이 나요. 그냥 차남이 가요. 항상 두 번째에다 기회를 줘요. 왜냐하면 옛날 시대에는 장남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시대에서 끝물만 가졌던 두 번째 숫자로 치지 않았던 건축자의 버린돌을 하나님이 들고 쓰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왕조에 남아있는 것을 보다시피 살려두니까 불씨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살려두는 것을 자기가 요나단에게 또 받았기 때문에 므비보셋의 아버지가 자기 왕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한 걸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만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권리를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므비보셋이 어떻게 해야 축복의 사건, 천국의 사건, 행복이 이루어질까요? 므비보셋이 그 은혜를 어떻게 행사했을까요? 개역성경은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라고요. 이것을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는 결정권을 어디가 공평한 점이냐 하는 그 권위를 내가 정하지 않고요. 저 어떻게 보면은 나를 배신했고요. 나를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공작을 했던 이렇게 얽혔던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아브라함이 목초지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기억하시는 대로 조카 롯과 그 조카 롯이 부모도 없는 것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수고하고 기르고 다 했는데 조카 롯이 살만하니까 자기 거 가지고 거기 목초지 때문에 목동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양보를 안 해요.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이게 장유 유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롯을 불러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는데 여기서 서로 싸움이 붙으면은 복음의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네가 목초지를 택해라.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 네가 우하면 나는 좌. 그러니까 조카 롯이 자기 좋은 대로 가서 좋은 데 해서 가요. 자기는 사업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지옥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권을 준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분깃 유산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왕이 자기에게 준 분배권을 야속한 배신자 시바에게 양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받는 입장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숙은요. 여러분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모를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사랑도 이게 내리사랑이지 직해사랑이 안됩니다. 자기가 힘들게 희생해서 품고 베풀면서 배우는 은혜의 깊이와 양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베풀어 보니까 아 우리 부모가 이랬겠구나. 우리 선생님이 이랬겠구나. 내 스승이 이랬겠구나. 속을 많이 썩겠겠구나. 입장을 바꿔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푸는 입장에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뭔지도 므비보셋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배경전에는요.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과 쫓기다가 자기 아들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아들 압살롬 자기를 배신했지만은 좀 살려달라고 했던 거를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일단 되고 나면 정치적인 이유로 저 사람 그냥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자기 아들들 신하들 아끼던 사람들 계속 죽여버리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왕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난리를 겪고 변방에서 수모를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돌아왔는데 고작 시바와 므비보셋이 싸우는 것은 그 땅 얼마 가지고 거기서 누구가 하겠니 이거 갖고 싸울 때에 다윗이 네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네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속상해한다는 것이 지금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다 무너지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는 거기서 좋은 선실을 더 차지하겠다고 우리는 거기서 전등에 이래 됐으니까 이거라고 카펜 색깔이 바꾸겠다고 이거 가지고 물론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똑같은 비중과 무게로 할 때에는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이 나를 적셔줘야 됩니다. 공평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의 본점, 은혜의 자리가 그 자리가 내가 가지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알티메이텀 최후 통첩 게임에서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결정권 가졌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세요. 당신이 얼마를 하든지 간에 하는 대로 다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고 하는 대로 당신에게 내가 해서 얼마를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게 그 결정을 주는 것. 최후 통첩 게임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게 주는 것. 여러분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본전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는 죽고 살고 속상하고 이거 그냥 없어집니다. 아침 안개 같은 자리 다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심령이 축축해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사의 금산에 가면은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1905년도에 최의덕 선교사님이라고 윌리엄 테이트라는 분이 초창기에 저도 책을 좀 짓게 됐지만 남도에 7인이 와서 이렇게 남도가 전라도가요 한국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좀 1905년 세워지고 난 다음에 장로 후보가 두 명이 나왔어요.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이자익이라는 두 사람이 후보가 나왔습니다. 후보가 나와서 이제 장로 투표를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누가 투표가 더 많이 나왔는가 하면은 한 사람을 뽑는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투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자익은 누군가 하면은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원래 경상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릴 때 고아가 됐어요. 떠돌이다가 6살 때 이 집에 와가지고 온 거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조덕삼이라는 그 동네 제일 큰 부자예요. 그 사람이 얘를 거둬들여가지고 자기 집에 마박, 말 키우는 마구간에 마부로 키우면서 쭉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같이 받았어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은 마부가 종이 되고 주인은 떨어졌는데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조덕삼 씨가 나와가지고 이자익 이 그 장로님을 자기는 섬기겠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사회가 있던 지금도 지금 신분 조금만 하면 집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참 희한한 세상에 지금 뒤집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세계가 왔는데 그 100여 년도 전에 이자익 장로 뽑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분이 더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섬기겠어요. 정말로 섬기기 싫어요. 정말로 그 사람을 장로로 섬기고 할 때에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교회로 다 몰려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보니까 가르치는 걸 잘하니까 이 사람이 투자해가지고요. 모든 학비하고 모든 생활비 줘서 한국에 있는 평양신학교로 공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그 뒤에 조덕삼 씨는 그 뒤에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유언이 너희들은 이자익 목사님을 잘 모셔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거기에 3대로 대대로 장로가 날 3대 장로로 나오신 분이 한국 정치사에서 이름 남겼던 조세형이라는 국회의원입니다. 주일대사도 지냈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 장로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여러분 기적에 남기는 그 이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스토리를 남기고 가겠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 스토리가 그게 여러분이 전해주는 복음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바와 므비보셋. 시바가 없었으면 므비보셋 이름도 힘드는데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바의 존재처럼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억지로 하는 아주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만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그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요나단의 본보기로 완성으로 오셔서 당신의 하늘 왕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온 적신을 십자가에 드러내기까지 우리의 수모와 수치와 낮아짐을 다 담당하셨는데 주님 이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나의 권리를 따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형제와 자매를 원수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지 주님 공평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나누고 전해서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라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저희들의 심령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사오니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451장 통일 504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지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사
않도록 참고 참으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